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누적 사망자가 1,355명으로 늘었고 확진자는 6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어제 바이러스 감염으로 242명이 추가로 숨지고 14,840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대부분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현재 임상진단을 통해 검출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제 확인된 신규 환자 약 90%가 임상진단을 통해 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베이성의 일부 주민들은 병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지 않으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총력전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 주석이 공산당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경제사회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 27개 국가 영토에서 현재까지 약 600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감염자는 44명이 추가돼 총 218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247명입니다. 이 밖에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각각 50건이 보고됐고 태국은 33, 한국은 28건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필리핀과 홍콩에 이어 중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본인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에서 두 정상이 이들리브 지역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와 터키 간 합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의 통화는 이들리브 지역에서 터키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는 등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터키 정부도 두 정상 간 전화통화를 확인하고 시리아 사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터키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EU에 대한 캄보디아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EBA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가 자국 내 정치 활동과 자유,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의류 제품과 여행용품 등 EU에 대한 캄보디아의 연간 수출액의 5분의 1인 11억 달러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는 유럽의회나 EU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오는 8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EU의 조치가 오해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소국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도한 영유권 주장과 국가 간 차관을 통한 외교적 압박 그리고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의 종료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필리핀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정말 개의치 않는다며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북 협상 실무자들의 최근 인사 이동은 협상 진전이 낮아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리가 미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남북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연구 개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분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밤한때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2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협상 실무자들이 최근 자리를 옮기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 이동은 미북 협상 진전의 가능성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북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2일 유엔 차석 대표에 지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웡 부대표의 전임자인 마크 램버트 전 대북특별부대표도 지난해 말 국제기구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북한 문제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 같은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2일 VOA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무부 내 대북협상팀의 승진 이동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to be expected that people in Steve Biegun's office are going to be promoted to other jobs.
알렉스 웡 부차관보나 램버트 전 부대표가 북한과 관련해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Well, there is a void, but the void is caused by North Korea's refusal to engage in negotiations.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의 대북 협상팀에 공백이 생긴 건 맞지만 그 공백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각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이번 인사의 배경이 뭐가 됐든 미북 대화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be an indicator that they don't think anything is going to be happening. Or it could be there are more pressing urgent things that are going on.
이번 인사가 대북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북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유가 어떻든 대북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립 윤 전 선임 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정책 특별 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할 때부터 대북 외교의 공백은 예상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맡고 있던 때와는 달리 부장관으로서 다른 업무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북 협상팀 내 인사 이동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대북 협상팀이 제대로 꾸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는 미국의 대북 외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번 인사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many will see it as the U.S. either downplaying or abandoning diplomacy with North Korea. But again, it's been North Korea that has repeatedly rejected.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선 비건 부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처해 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In some respects, I think that this is very similar to the situation that Stephen Bosworth found himself in.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가 임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전념하지 않는 파트타임 특별대표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건 북한 정권이었던 겁니다. 2009년 초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임명했지만 북한은 그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임할 자세만 돼 있다면 비건 부장관은 곧바로 협상팀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외교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시의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이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한국의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방문 나흘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 등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고 자신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협력 문제나 미북 비핵화 협상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차장의 방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만난 데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러시아로 향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차장의 방러 목적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협력 구상을 러시아와 협력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일 것이란 해석입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을 어떻게든지 유인해낼 수 있는 일종의 상응 조치, 지금 우리 대통령이 말한 다섯 개 조치, 남북 합작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다섯 개에 대한 사업을 지금 적극 추진하려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도 지금 북한이랑 걸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합작사업을, 합작사업 자체는 이제 유엔의 제재 위반이니까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돌리든지 해서 뭔가 틈새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일종의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근거지로 삼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북한과 한국, 일본으로까지 연결한다는 게 러시아의 구상이었다며 현재는 제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은숙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철도 연결,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관은 그랜드 프로젝트라며 20년 전부터 남북러 삼각협력 논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협력에 있어 러시아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에 제재가 없다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정선임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현 시간은 늘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고립된 경제 속에 있고 또 경제협력을 하다 보면 그게 체제가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나 합의나 그런 것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오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인지, 이렇게 촘촘하게 국제 경제 제재가 있는데 그 북한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핵을 가진 상태에서 경제 발전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일인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현종 차장의 이번 방러가 미러간 대북 제재 관련 동향을 살피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말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미국과의 신경전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실제 미한 워킹그룹 회의차 한국을 방문한 뒤 러시아로 출발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자격으로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웡 부대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유엔 특별 정무차석대사로 발탁됐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기보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문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동량, 어떤 상황 판단, 그 현지 가서 면밀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급하게 좀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닌가.
김 교수는 알렉스 웡 부대표가 미한 워킹그룹 회의에 이어 곧장 러시아를 방문한 건 유엔 차석대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려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방부의 2021 회계년도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 등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0일 의회에 요청한 2021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7,054억 달러입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인공지능과 5G 기술과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등을 점증하는 위협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부분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15%인 1,06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극초음속 무기의 32억 달러, 초소형 전자무기에 15억 달러, 인공지능에 8억 4,100만 달러 등입니다. 또 해외에서의 유사시 작전에 대비한 OCO 부문에 690억 달러, 핵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사일 방어 투자 예산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203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1억 달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9억 1,600만 달러, 해상요격용 SM-3-2A 등에 6억 1,90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데이빗 노퀴스트 국방부 부장관은 10일 국방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연구개발 시험과 평가 항목에 70년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expanding our investments in critical emerging technologies, 극초음속 무기와 인공지능, 자율운용 체계 등 떠오르는 핵심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기존 전력 체계를 보완하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전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DT&E budget needs to be trying to develop.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국들이 극초음속 무기 등 새로운 전력을 개발해왔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미국도 새로운 전력 개발을 통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곧 미래전에 대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these advanced systems that will give advanced capabilities in
연구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된 체계는 미국의 극초음속 기술과 인공지능 전력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투자는 적들이 방어해낼 수 없는 전력을 갖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전시에 미군에게 발전된 전력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2018년 기준 6,433억 달러로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인 중국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브라질 등 11개국의 국방비 지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함께 동맹도 방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 one mission is protecting the homeland, defending the United States, so we have the capabilities to do that.
미국을 지키고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동시에 동맹과 국제적 책임 또한 있는 만큼 우방국과 동맹국들을 지키는데도 공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의 국방 예산이 단지 미군을 유지,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budget is larger than anybody's in the world because we do more and there's mor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국방 예산의 일부는 전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대학의 연구와 개발에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런 계획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익과 동맹 보호를 위해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중간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No, we are not announcing any plans for deploying missiles in that region.
이노프 위원장은 11일 VOA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왔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언론에 미국이 이런 계획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과 영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 미래의 작전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로 유명하다고 비판했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주장은 영내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도 러시아와 중국이 종종 단순히 자신들의 활동과 이익 증진을 위해 그런 주장을 펼친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they make those claims simply to promote their own activities and their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영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하울리 의원은 그런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m certainly not opposed to it. I mean, listen, we've got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make sure that our allies are secure.
특히 중국에 미국과 영내 지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이 지역은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이 한국과 영내 미국의 이익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동시에 도발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reality is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protective of the south.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무기 시스템 배치는 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 위협에 따라 결정될 일이고 배치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격이 아닌 억지 기능의 성격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irst thing you need is the consent of the country you're in. You know, I mean,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최소화 혹은 제거할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의 갱신 혹은 합의를 가장 선호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이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strong preference would be for us to reach an intermediate nuclear forces, a renewed INF.
루비 의원은 북한은 이미 미사일 위협의 존재를 입증했다며 방어가 필요한 한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은 이미 정당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한이 괌과 하와이는 물론 한국 전체를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위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은 최대 압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최대 압박 캠페인의 현 주소를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펴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North Korea'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missiles could very soon threaten our homeland.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는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압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get to a deal that was amicable.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대 압박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통화에서 제재 이행 측면에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bviously if North Korea is able to evade sanctions, it can be assessed that it's not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제재가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자체가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측면에서는 최대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e raised expectations that with his summits with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하면서 마치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처럼 북한 내부 구성원의 기대를 끌어올렸지만 결국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에 실패한 김 위원장이 군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 자체가 최대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것과 달리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스스로 최대 압박을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never been maximum, and you can see that reflected in President Trump's own comment before the Singapore summit. He said there are 300 North Korea.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300개의 신규 제재 목록이 있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실제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최대 압박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we gave the maximum pressure sanctions starting from 2016 a chance to exist. Things seem to be okay within
북한으로 계속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설 사업 역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미국이 최대 압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중국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비협조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over the years has not been helpful in fully enforcing required UN resolution sanctions. You know, there's been
중국은 수년간 유엔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제재 이행에 협조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 선박들이 북한의 불법 석유 수입과 석탄 수출 등에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나온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 보도 내용은 이를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 약 3억 7천만 달러의 석탄과 2천만 달러 이상의 모래를 수출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가운데 불법적인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깃발을 달고 있는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북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입 중 상당수의 경우 중국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무역을 통해 북한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어 미국의 최대 압박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는 인정하며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때론 중국의 고마움을 전하고 때론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 서명식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고 있고 중국이 도울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helping us with North Korea. China is helping us with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can be helping us.
반면 지난해 10월 랜달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부는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fact is, China, you can't resolve the North Korea problem without cooperation from China.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최대 압박 이행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we're going to ever gain China's support. You know, we're in a trade war with China. China has their own interests.
미국은 현재 중국과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또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만큼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핵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을 점검하는 기획 보도, 내일은 최대 압박 캠페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해외농업국은 2020년 2월 전 세계 농업 생산량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쌀과 콩 등 곡물 생산량을 전년도인 2018년과 같은 수준인 15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외농업국은 북한이 지난해 136만 톤의 쌀과 23만 톤의 콩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해외농업국이 2018년 북한의 쌀과 콩 생산량으로 추정한 151만 3천 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외농업국은 2018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며 고온 건조한 날씨와 기상이변, 줄어든 농경지 면적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해외농업국은 2월 전 세계 농업 생산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곡물 생산량 추정치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 동무부의 한 연구원은 VOA에 농무부가 위성 등을 통해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고 열흘에 한 번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농무부 연구원은 농무부가 북한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 사진, 관계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실태,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북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로 시장화가 후퇴하고 신흥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고 시장화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롤스는 11일 점증하는 북한의 재원 부족 현상이 당국의 시장 통제를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시장화가 과거보다 크게 진전됐지만 최근 역행 신호가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을 통제하고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우려스러운 징후가 나오고 있고 이는 시장에 의존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 특히 신흥 중산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노동신문이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이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일치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외화에 관여하는 국영기업들에 대한 회계 기준 강화, 충성자금의 인상,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완공에 필요한 전기세 인상, 일부 소비재 시장 거래자에 대한 세금 대폭 인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쓴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11일 VOA에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강화하는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m is that they simply need more resources partially because of sanctions.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족해진 재원을 각종 세금 인상 등 시장 개입과 통제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큰 기대를 갖고 추진했던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 등 여러 개혁 조치에 성과가 별로 없는 데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청난 실망,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시장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ithin the communist framework of thinking, the ideology and the policy can never be wrong.
북한 같은 공산국가 사고의 틀에서는 이념과 정책이 틀렸다고 절대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망치고 있다는 구실로 경제 행위자들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당 보고에서 경제 부문을 내각 사업이자 당 중앙위 사업이라고 규정해 경제 관리에 대한 당의 개입 확대를 시사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한 사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급한 복원을 계속 강조한 것을 볼 때 시장화에 역행할 조짐이 보인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양문수 북한 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은 최근 언론기고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경제활동의 축소가 아니라 당경제, 군경제 등 특권경제활동의 축소를 암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건드리지 못했던 특권경제 비대화 문제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눈을 돌리려는 시도이지 시장화 후퇴로 볼 여지는 아직 적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통제 경제 복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당국의 작은 통제 조치도 잠재적으로 전반적인 민간 경제 활동에 위험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돈이 필요해 시장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훨씬 더 미온적으로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적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7년 이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 군사 특권층의 인터넷 사용량이 최근 3년 새 30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0개월간 3자 데이터 분석과 인터넷 주소 IP 위치 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북한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과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영화 시청이나 인터넷 쇼핑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돼 있습니다.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담당관 출신으로 이번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 퓨처 전략위협국장은 10일 VOA에 이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see the mining activity right from computers in North Korea itself.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암호화폐 계좌 거래 사실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활동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대신 모네로라는 새 암호화폐에 집중돼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주소로 이뤄진 모네로 채굴과 해킹이 지난해 5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굴이 거의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모네로는 채굴이 쉽고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보안이 취약한 데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nero is an inherently secrecy-focused coin. The only users who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are the senders and receivers. So they provide.
모리우치 국장은 모네로가 본질적으로 은닉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는 달리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북한에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인터넷을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 사이버 공격 작전 등 금지된 지식과 기술 획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사이버 공격 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한 흔적도 확인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네트워크 트래픽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보를 해킹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가상 사설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모두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이 인터넷을 불량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정황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takeaways for me after 3+ years of looking at their internet traffic is this dependency of North Korea on.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의 인터넷 활동 변화를 지켜봐온 결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제3국에 의존해 제재 회피를 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 민주국가들이 전통적 동맹국가가 아닌 제3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관계국들과 공조해 경제와 사이버를 연계한 대북 제재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지 오늘 2월 13일로 꼭 3년이 됐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로 남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3년 전 2월 13일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화학물질 VX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뒤 동영상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며 상황이 곧 나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few days ag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의 죽음은 한국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됐고 이후 국제사회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로 선택되지 못했던 그의 암살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김정남은 이복 동생인 김정은이 북한 정권의 후계자로 공식 지목된 뒤 2010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대 세습에는 북한 나름대로 내부적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한국통일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이 암살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사건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라며 북한 정권의 개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또 체포된 리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이미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당국과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체포된 북한 국적 용의자 리정철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돼 북한으로 추방됐습니다. 결국 김정남의 얼굴에 직접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발라 사망에 이르게 한 인도네시아 국적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 두 사람만 기소돼 수감됐습니다. 이들도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석방되면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서 사용을 금지한 맹독성 물질 VX를 이용한 북한 정권의 행동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2017년 7월에 열린 UN 안보리 토론회에서 김정남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가 VX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In particular, we're horrified at reports that Kim Jong-nam was apparently killed with VX in Malaysia earlier this year.
미국도 김정남 암살에 치명적인 신경작용제인 VX가 사용된 것은 중동에서 목격한 화학무기 공격보다 더 충격적이라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Even more shocking is the confirmed use of the deadly nerve agent VX in Malaysia.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암살을 포함해 국제 테러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cluding assassinations on foreign soil.
미국은 또 2018년 3월 북한 당국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북 추가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북한의 대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같은 해 3월 북한 외교관 강철을 추방하고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4월에는 평양의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해킹 피해 자금에 대한 보험과 보안 대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시장정보 분석업체 크립토 컴페어가 12일 전 세계 16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관련 평가와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크립토 컴페어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보안이 매우 취약하고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거래 안정성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거래소에서 이뤄진 거래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거래가 안정성 등급이 낮고 보안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70%는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96% 이상의 거래소는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탈취당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킹 대비 보안책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은 최근 북한 라자루스 등의 해킹 조직이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16%만이 고객들의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을 차단한 암호화폐 가상 저장 공간으로 개인 비밀키로 열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 장치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핫월렛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가상 계좌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고 통제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움직임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just common sense to associate the two things together because even in the worldwide threat assessment by the Office of Director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 매튜화 연구원은 북한이 암호화폐 공격을 늘리기 시작한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가 무허가나 보안 등급이 현저히 낮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낮은 대신 보험이나 보안 대책을 제공하지 않아 북한 해킹 조직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튜화 연구원은 암호화폐 대부분이 인터넷 기반의 핫월렛에 저장돼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mean, it makes it a lot easier, and I think it's, it makes it a little bit more vulnerable for these, and it's easier for the
암호화폐 거래소와 사용자들이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가상 계좌를 아무런 보안 대책 없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노상에 현금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케일라 이젠만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이 지난 2년간 11건이 넘는 암호화폐 관련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열악한 보안 상태가 북한의 구미를 당기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ready know that North Korea has an interest in cryptocurrencies. There have been 11 events in the past 2 years indicating that they have gotten cryptocurrency in various forms.
이젠만 연구원은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치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사치품 밀수 등의 대금 지급에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세탁할 필요도 없고 국제금융체제의 추적도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널리 통용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2월 현재 1비트코인에 미화 $10,400에 달하며 이더리움의 경우 1이더리움에 미화 약 $2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가치와 제재로 인해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해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년들은 국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북한 재건에 대한 의무감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자문기구는 한국 내 탈북민 150여 명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미국 공공외교 자문위원회가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내 탈북민 150명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이 미국 사회와 가치를 이해하고 영어와 취업 역량을 돕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이 풀브라이트와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등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1946년 창설된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60개국 내 학생과 학자, 예술가, 교사,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74년 동안 전 세계 39만 명이 풀브라이트의 장학 혜택을 받았다며 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국가 간의 신뢰와 상호 이해 증진,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국 대사관은 풀브라이트 위원단을 통해 2018년에 최초로 탈북 청년 5명, 지난해엔 4명을 선발했고 이들은 현재 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으로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공부 중인 이성주 씨는 VOA에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기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가 끝나면 앞으로의 그 책임감이라든지 그 고향에 변화시키는데 뭐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또 의무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와 상대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후원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최대 2년간 7만 달러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왕복 항공료와 건강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으로 미국 서부의 경영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마이클 최 씨는 VOA에 꿈을 이뤄가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기회다. 무조건 남는 투자고 무조건 얻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조금만 이제 노력할 수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아무래도 뭐 경제든 뭐 군사적이든 아직까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고 예를 들어 수업에 들어와서 그 케이스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뭐 앞에 뒤에 봤을 때 그 백인들이라든가 다양한 그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 탈북자로서 한번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는 정말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풀브라이트 탈북민 장학생 2기로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세라 씨는 풀브라이트 명성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정부 간에 이제 뽑은 장학생이랑 사람들이 되게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저랑 제 개인은 몰라도 이제 정부의 풀브라이트라는 그 명성을 믿고 믿어주고 뭔가 서포트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어드바이저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도 받아서 좋은 것 같고.
탈북 청년들은 풀브라이트 외에도 미국 대학에서 한두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글로벌 교환학생 프로그램, 또 미국에서 인턴십, 어학연수, 여행을 모두 경험하는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는 물론 미국 문화, 민주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명의 탈북 대학생들이 이수한 웨스트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대학생들은 영어 실용평가 시험인 토익 85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되지만 탈북민들에겐 기준을 다소 낮춰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1940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인권운동가, 언론인,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수십 명이 미국에서 2, 3주의 과정을 연수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 정부와 지역단체, 기업 방문, 연수생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연간 5천 명, 지금까지 20만 명이 이 프로그램 연수를 받았고 전 세계 전현직 국가 지도자 500명이 젊은 시절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웹사이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주 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가치뿐 아니라 공공 외교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공공 외교의 그 확장 차원에서 이제 탈북민들 중에도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과 그리고 그 사이 속에서 다리 역할 또 나아가서 북한이 유사시에 뭐 민주화가 되고 바뀐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에 올라가서 자기 고향을 디벨로핑하고 또 북한이 독재 정권 뭐 중국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 진영에 이제 편입해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드는데 기여를 이제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차원에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이클 출신은 이런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큰 수확이라며 북한에서 벤처 기업을 일구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어느 글로벌 시장에도 당장 내일이라도 뛰어들어서 뭔가 최소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졸업하자마자는 기회가 되면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이제 저만의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이제 북한 내에 제2의 이제 삼성이라든가 현대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좀 제가 이제 뭐 투자도 하고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컨설팅도 제공을 해서 좀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뜨고 있는 그 유니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좀 북한 내에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는데 먼저 온 이제 사람으로서 좀 해보고 싶어요.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은 또 미국에서 공부하길 원하는 후배 탈북 청소년들에겐 너무 큰 계획보다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고 성적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공부하든 뭐 미국에서 하든 유럽을 가든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앞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를 그러니까 너무 큰 토익 뭐 700점, 800점 맞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내가 오늘의 영어 단어 10개를 반드시 외우겠다.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한 달만 하면 영어 공부가 확 는다고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2월 13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역사적인 문화도시 드레스덴에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칩니다.
RAF heavy bombers have this Marshal Konev's drive into the Reich. The target is Dresden. It was being used to pump German...
1945년 2월 13일 이날 밤 어둠을 뚫고 영국 폭격기 244대가 드레스덴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무려 65만 개의 폭탄이 소나기처럼 드레스덴에 쏟아집니다. 750년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밤 이번에는 미군 폭격기 450대가 나타나 이미 화염에 쌓인 도시를 다시 폭격합니다. 이틀간의 폭격으로 드레스덴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고 사망자 수는 13만 5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부터 3개월 뒤 독일은 연합군에 항복하지만 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문화재를 앗아갔습니다. 1974년 2월 13일 소설을 통해 소련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추방됩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통해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한 솔제니친은 이후 소련 당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1973년 솔제니친이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의 중노동과 소련의 고문을 고발한 장편 소설 수용소 군도를 발표하자 소련 당국은 솔제니친을 국가 반역죄로 체포하고 국외로 추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치는 미국 북동부 버먼트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살다가 1994년 소련의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소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제니치는 2008년 2월 8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